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태워주소서. 하소서.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나의 열심으로만 세상을 살려했던 지난 반년을 되돌아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에도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소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답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매일매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뭇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분량이 많은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처럼 정말 신뢰하던 사람에게 속고 또 배신당하고 때로는 모함당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 이 위험한 시대, 이 불투명한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으며 또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에게 그냥 홀린 듯이 홀려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서자예요. 세겜에 있는 처백에 태어난 몸인데 아마 이복 형제들 상당히 열등감도 많았고 굉장히 분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곱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다 그냥 죽이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일을 도운 게 거사 자금도 되고 또 그를 지지한 게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세겜에 피가 섞였다, 이런 말을 몇 마디에 그냥 홀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에게 연합하는 사람들은 그 악과 더불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선징악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연합을 해요. 그런데 악과 악이 연합을 했다가 오래 가느냐?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악이 연합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신실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연합하는 것이죠. 대개는 두려워서 연합하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편을 규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정치는 온통 연합과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역학 구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약하다고 생각하면 강한 쪽과 힘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들의 연합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3년 만에 연합이 깨어집니다. 제 손으로 왕을 세웠다가 돈도 되고 사람도 되고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는 내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한테 그만한 이득이 안 돌아오면, 내가 그만한 대접을 못 받으면 무슨 계속 지지를 하겠습니까? 또 그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은 두 번 배신하기 쉽습니다. 왜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비율이 높겠어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3년 만에 연합이 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70명이나 죽였는데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는데 그 피를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걸 죽이는데 힘을 합쳤던 악한 세력들에게 그걸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정의의 시계가 들려 있습니다. 멈춘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아주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깨어진 공의, 무너진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 악을 진멸하게 하거나 그 악을 기어이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가 뭐 매일 있을 것 같지만은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진다고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었겠습니까? 모세는 뭐 다행히 뭐 갈대밭에 이렇게 상자에서 숨겨서 나왔다가 애굽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살아나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사실 열 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을 겪는 것은 그 수많은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징벌하는 것이고 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서 가나안 땅에 무너진 그 온갖 인신제사라든지 말할 수 없는 음란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징벌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오늘 보면은 세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시 이 아비멜렉을 징벌하고 되고 또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오늘 다소 읽기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계가 정확히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보냈다. 누구누구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간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신다면서 악한 영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지만은 악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영을 보냈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식 표현 중에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은 악한 영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고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게 되고 탐욕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요. 그게 징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욕심대로 하는 거, 정욕대로 하는 거, 탐욕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벌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악한 영을 그냥 내어버려 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파는데 악한 짓을 하러 가는데 그래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 또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지만은 그건 악이 활동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욥기 잘하는 대로 욥기 1장 8절에 오면은, 야,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칭찬해요. 사탄 앞에서. 야, 너 다니다가 욥만한 믿음 본 사람 있냐? 욥은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시험을 걸어보겠다고 하지 않아요? 허락한다고 허락해. 예. 그래서 욥은 진짜 믿음이 나빠서 뭐 시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믿어주셔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왜 고난받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테스트하면 넘어지니까, 잘못 테스트하면 죽으니까 너무 봐준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한번 쓰러져 봐야, 한번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베드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베드로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때 그는 비로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뭐 믿음 좋다는 거 사실 보면은 별 믿음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깨뜨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깨뜨리고 베드로 안에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깨뜨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주님의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뭡니까?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금씩 날마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두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 사람들은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배신했다고요? 이간 하는 영이 와서 네가 왜 아비멜렉을 돕고 있냐?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만 갈라서라. 이런 영이 들어오면 이제 반역질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매복을 해가지고 대상들이 돌아다니면 그 대상들에게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죠. 왜요? 대상들이 이렇게 교역하면서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 관세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상들이 그 길로 안 다니니까, 딴 길로 가고 이 지역을 피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수입이 없어지고 관세가 줄어들면 통치 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게릴라전의 아주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전략도 게릴라전이에요. 사방에 덫을 놓습니다. 사방에 올가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있어도 쉽게 피하지 못합니다. 세례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세례 못 받을 일이 생겨요. 세례 오다가 아침에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누가 자꾸 얘기해요. 그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그냥 안 받지 뭐하러 그걸 다니냐. 그래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채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돌밭에 떨어진 말씀을 채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 성경 못 읽게 하고 여러분들 성경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경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대로 못 살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건, 사방에 덫을 깔고 있는 건, 오늘 꼭 네가 예배 가야 되나, 오늘 꼭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은 초원교회 가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래, 여기 오면 은혜를 못 받는데 초원교회 가면 은혜를 받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에 가라주를 뿌리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소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라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평을 자꾸 하고 있으면 불만을 마음속에서 쌓으면은 같이 불평할 사람 옆에 슬그머니 와요. 여러분, 주파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을 같이 갖고 있고 자꾸 불평을 얘기하면 같이 불평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세워보세요. 그 주파수에 걸리는 것은 같은 주파수라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이 자꾸 와서 걸리지만 자꾸 불평이나 불만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와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을이라는 작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모여서 막 아비멜렉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봐라, 왜 그 사람을 섬기냐? 그 사람이 세겜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 차라리 아비멜렉 섬기느니 원래 이 세겜 성을 세운 하몰이라는 사람, 그 사람 후손이 낫지 않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 올랐듯이 아비멜렉을 벤치마킹해서 꼭 아비멜렉이 하는 방법대로 가알도 권력을 장악해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는 거죠. 그러고는 지금 아비멜렉 눈앞에 없는데, 야 아비멜렉 너 나와봐. 군대 다 데리고 와봐. 내가 너를 그냥 없애줄게. 그러니까 그 지방장관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냥 갖다 그대로 고개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책을 세워서 잡을 수 있습니다고 아주 계책까지 다 짜가지고 이걸 갖다 놓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아비멜렉이 이제 나타나서 가알을 다 내쫓아버리는, 그리고는 세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세우지 말아야 할 권력자를 세웠더니 그런 엄청난 참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격 파탄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곧 인격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인격이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인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인격입니다. 말이 지나간 흔적이 인격이에요. 내 안에서 생각하는 묵상이 인격입니다. 무슨 수도원에 오래 앉아있었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 내가 먹고 있는 말, 내가 묵상하는 말, 그 말이 내 생각의 회로를 만들고 그 생각의 회로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게 영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볼 때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입에 욕만 해대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게 인격이 바로 잡힌 사람이겠어요? 거짓말만 입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속여서 무슨 일을 하든가 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뭐 여기는 결혼할 사람이 많으니까 뭐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 말을 조심히 듣고 말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약속을 꼭 지키나 안 지키나,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그 집에 돈이 얼마나 많나, 직장이 어디나, 연봉이 얼마냐, 차를 뭘 타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하는 걸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 말대로 지키나, 무슨 말을 하고 사나, 무슨 거짓말을 그냥 하고 있나. 거짓말을 한다는 건 인격이 지금 가운데 내면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내면이 깨진 사람은 여기가 사는 말이 다르고 저기가 사는 말이 달라요.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성도 달라져요. 단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 단이 올라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지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변함없는 게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말이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누구든지 하고도 밥을 먹었고 누구든지 하고도 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비난을 들었겠어요. 세리집에도 가고 창녀들도 만나고 우물가 여인도 만나고 어디를 가나 무슨 말을 하나 그분은 말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 하거나 저 말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람하고 말하거나 저 사람하고 말할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좀 나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 벌벌 기고 그러면 벌써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 겁니다. 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기준을 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내 자신의 내면, 무너진 내면을 기본값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원래 기본값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내면이 깨지면서 음성도 자꾸 여러 가지 음성을 쓰고 변성을 하고 말이죠. 행동도 그냥 거짓, 그냥 위선을 떨고 그게 다 무너진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기본값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건 그건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것을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듭남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수행하고 수양하고 수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 서자의 서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면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비위를 맞춰서 권력 한번 쥐어보겠다고 아비멜렉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은 충신같이 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또한 이해관계가 맞아서 잠시 아비멜렉에 충성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하는 건 충성이 아니라 아부예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 인격이 변함없는 인격이 될 것이고 변함없는 인격이 될 때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믿을만한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맡겨드리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왔는데 짐이 더 많아졌다. 교회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짐을 더 지우지 않습니다. 짐도 지고 있는 짐 다 내려놓으라는데 무슨 짐을 더 지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부디 와서 주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 가지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무슨 교회 와서 뭐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백수지. 뭐 백수라서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뭐 가알이 또 아비멜렉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스불이 다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분이 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참 성경은 기이하게도 옆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잠언 29장 19절 말씀,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 말미암아서 분을 품지 말래. 악인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화가 어떻게 안 납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마음 속에 품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 속에 화를 품다가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 화병, 우라병이에요. 우라병은 여러분 좋은 병이 아닙니다. 화를 품다가 생긴 병인데 화를 품다가 악을 품다가 악해지는 게 우라병이에요. 여러분 악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악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암탉이 그 저기 달걀을 품고 있으면 그 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악이 자라나다가 어느 날 악이 나를 뚫고 나가는 게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악한 거 보고 분을 품었다가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된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한테 당해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악한 것 탓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인들한테 당하다가 그 악을 품었다가 다시 그 닮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독재자하고 싸운 사람들 다 독재자 됩니다. 잘 아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악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형통함이라는 게 없어요. 형통해 보일 뿐입니다. 예. 저는 뭐 주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디 돈 많은 걸 보고 잘 산다고 하지 마라. 그냥 돈이 많을 뿐이다. 자리가 높아졌다고 잘 됐다고 말하지 마라. 떨어질 일만 남았다. 유명해졌다고 그게 잘 나간다고 하지 마라. 발이 둥둥 떠다니다가 코박을 말만 남았다. 괜히 밤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을 일만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인의 잘 되는 것을 잘 된다고 생각하기 자체를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돈이 많아졌고 자리가 높아졌고 그냥 이름이 유명해졌을 뿐이지 잘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못된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잘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라고 시편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그냥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이 아파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얻게 됐는데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사람들이구나. 언젠가는 그냥 완전히 미끄러운 데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느니라. 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을 품지 말라.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악을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럼 하나님 직접 갚습니까?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신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손으로 악을 또 갚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배신하면은 아, 뭐 사람이 또 배신했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들끼리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아들 70명은 다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뭐 가을하고 스불하고 이제 두 사람 인격 파탄자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돼요. 왜냐하면 스불은 이미 아비멜렉에게 다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뭐 가을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다 스불의 계책에 따라서 밤새 와가지고 진을 치고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 매복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그랬더니 스불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슨 사람은 무슨 사람? 당신 헛것을 보았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실을 가리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보아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본 게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잘못 보기는 사람을 제대로 봤죠. 그러나 스불은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산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바른 얘기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까닭은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기 자랑 아니면 남 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말이라는 게 들어보면.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악인의 깨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혀를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말 중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말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예, 아니요 그 두 마디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두 마디 잘하는 게 신앙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 무서운 말이죠. 예, 아니요, yes, no. 이거 말고는 다 악하대요. 이제 여러분들 할 말 다 잃었네, 이제. 예, 아니요. 근데 예, 아니요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예, 해야 될 일에 아니라고 대답한 일도 많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 그냥 예, 라고 얼버무린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하고 아니어도 정확히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면 예할 때는 반드시 예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순교한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아니? 그럼 목숨은 건지잖아요. 너 예수 믿지? 네. 하면 죽는데.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예할 때 정확하게 예하고 아니라고 할 때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한 해 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예, 아니요 이거 분명하게 말했다가 순교하고 있는 게 지금 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힌두교 믿는다고 그렇게 순교 안 해요.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불교도라고 해서 그렇게 죽어요.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예수 믿는다고 예 했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종교는 뭐 때문에 서로 봐주고 기독교는 왜 서로 연합해서 대적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거짓은 진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악은 선을 항상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썩어 있는 곳에 가도 싫어할 것이고 어두운 곳에 가도 싫어할 것이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 할 일에 비로소 예 하게 되고 아니오라고 할 일에 비로소 아니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하라고 받는 거죠. 무서운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알도 스불도 아비멜렉도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들도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비멜렉 편을 들었다가 가알 편을 들었다가 예, 이 사람 왕으로 뽑았다가 또 이 사람 내리고 또 다른 사람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것이고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아비멜렉을 끌어내리겠다고 가알 편에 붙은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 우리가 정욕의 일을 탐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 그러니 그렇게 내가 너를 더해주나 안 해주나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로마서 13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육신의 일 때문에 도모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일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삶의 1차적인 우선순위가 내 욕심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나 가알이나 스불이나 아비멜렉이나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관계 이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는 고난 속으로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를 가장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실컷 도와주고 그의 손에 또 죽음을 맞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이런 곳이에요. 예. 참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어도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했어요.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데도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또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작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하라는데 다 졸았어요. 예.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도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 터인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아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맡겨드리는 삶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발 부디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 성령을 거스르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왜 옵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서로 상충하고 부딪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심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매어달리는 일이에요. 점쟁이한테 복채를 갖다 놓건 어디 재단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건 내가 안 되는 일 좀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심이란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면 가을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안 하죠. 가서 뭐 사람들을 불을 지르고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냥 반역을 일으키고 기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맨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르고 집을 뭐 큰 집 사야 됩니까? 작은 집 사야 됩니까? 형편대로 사면 돼. 이 차를 사야 됩니까? 저 차를 사야 됩니까? 색깔 마음에 드는 대로 살면 돼. 짜장면 먹을까요? 냉면 먹을까요? 입맛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물어야 될 건 안 묻고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얽힌단 말이에요. 신앙은 지극히 단순한 삶이에요. 내 기준 다 버린 삶입니다. 내 탐욕, 내 욕심, 내 정욕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문처럼 외우면 뭐합니까? 주기도문에 다 넣어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내가 뭐 평생 먹을 양식, 자자손손 먹을 양식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면 족한 겁니다. 예? 또 내가 뭐 남에게 죄 지은 건 내가 용서했듯이 주님 나도 용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건 전부예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냥 이게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런 예. 아비멜렉에게 떼죽음 당하는 이런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째 저러고 있고 예. 이스라엘과 뭐 중동 전쟁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어떻게 치달아서 어떤 결론이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 불확실성이 날마다 커지는 시대, 예고된 자연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뭘 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절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의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건 무슨 환경에 있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음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 예, 늘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겜과 같은 곳에 살고 아비멜렉이나 가알과 스불과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가까이 하고 살기를 바라고 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무별주일이 다음 주 무별주일이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동독 식구가 되었건 병원에 있는 친구가 되었건 연약한 교회가 되었건 시골에 계신 부모가 되었건 그분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사랑하고 사랑한 흔적과 기록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모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차오르는 순간 가을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왜 참고 사니? 한바탕 퍼붓지 그래. 우리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오시면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안에 듬뿍 열매 맺게 하실 터이니 주님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 주님의 뜻을 마음껏 전하는 신실한 제자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힘들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듯 정말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집 짓게 하시고 은혜의 집 짓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의 집 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 바 되고 깨닫는 바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 바라보며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아름다운 제자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